주의 귀한 백성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들에게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으로 알고 또 그들의 마음과 정성과 감사를 모아서 주님 앞에 물질과 마음과 기도 제목을 같이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자녀들의 것이라서 기뻐 흠양하여 받아주시고 100배, 60배, 30배뿐만 아니라 누르고 되고 흔들어서 넘치게 주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복의 근원으로서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감당할 때에 저희들에게 말씀이, 주의 말씀이 성육신 되어서 저희들에게 임하여 되겠사오니 복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에 저희들의 마음 문을 밝혀주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오늘날 명하는 그 명령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 녹아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적으로 피곤합니까? 마음적으로 여러 가지가 산란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정리정돈하여 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빛으로 밝혀주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 빛을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던 것처럼 주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이 예배 시간으로 변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로마에서 온 편지 25번째 사랑과 율법입니다. 주보 뒷면에 있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오늘과 다음 주 걸쳐서 이 말씀 계속 보려고 합니다. 짧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내려갑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도적질하지 말아라, 탐내지 말아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들어가기 전에 주부에 보시는 대로 여기 해면돈 선교가 6월 17일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준비가 잘 되게 있고요. 또 기도해 주실 때에 그 안미자 집사님이라는 분이 그동안에 해먼턴 선교를 수고 많이 하셨는데 저랑 한 10년 정도 저희들이 사우스 필라델비아 중국교회 할 때도 봉사자들을 많이 끌고 오신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전체 책임 간사로 코디를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농장주를 들판에 가서 이렇게 갔다가 그 어떤 할머니를 만나서 할머니를 통해서 농장 주인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 날 플로리다에서 한 400명 정도가 옵니다. 그래서 다행히 올해가 조금 추워서 걱정했는데 자기도 같이 걱정했다고. 그런데 그 순서대로 잘될것 같다고 그렇게 됩니다.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강연기 선교사를 통해서 맡겨주신 그 사역들이 저희 뉴욕교회에게 또 주어지고 또 이것들을 형제자매에게 나누고 지나온 세월이 벌써 15년, 16년이 되어갑니다. 이제 강연기 선교사님 IT에 계시고 저희들이 이 일을 이곳에서 해먼턴에서 감당합니다. 여러 교회들이 오게 되겠고 저희들이 또 호스팅하고 섬기게 됩니다. 수고하는 분들 또 올해 특별히 전체를 맡아서 수고하고 계시는 안미자 집사님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그 가정에 축복해 주시고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시험 들거나 어려운 일 없도록 또 가정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힘든 일이 없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강현기 선교사님 7월 4일날 오시는 날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 이곳에 와서 같이 한번 사역할 때에도 함께해 주시고 예배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순서를 통해서 많은 아름다운 역사가 사랑을 전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와 다음 주 걸쳐서 또 하실 수 있으면은 수요일 날 저녁에 중간에 제가 똑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인생에 있어서 채무에 관해서 인생에 있어서 결과적으로 남아지는 중요하게 되는 채무가 거기 대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빚을 많이 지고 살아도 죽고 나면은 끝이더라고요. 그런데 죽고 난 다음에도 따라오는 남겨지는 채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은 율법에 빚지고 살지는 말자. 그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요. 그런데 사랑에는 빚지고 살자. 그러니까 오늘은 빚지고 살지 말자. 다음 주에는 빚지고 살자. 이런 제목입니다. 다섯 가지 간단한 포인트로요. 오늘 아침에는 짧게 짧게 갈 거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요. 휙 하면 지나갑니다. 다섯 가지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청산, 두 번째 목적, 세 번째 약속, 네 번째 금지, 다섯 번째 우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산, 목적, 약속, 금지, 우정. 첫 번째 청산입니다. 내가 인생을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사실은 내가 같이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살고 있을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떠난 뒤에 남겨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생애에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서 내려줍니다. 그것을 우리가 장례식에 가서 또는 어떤 사람이 지나고 나서 이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도 그 사람의 흔적이 남아있고 기억이 남아있는 것들이 그것이 우리가 남을 잘 나는 잘 몰라도 나에게 남겨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은 그게 계산이 나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무슨 죽음까지 안 간다 할지라도 내가 함께 생활하다가 이런저런 사정으로 헤어진 뒤에 나에게 함께 살았던 이웃이라든지 또는 직장 동료라든지 또는 교회에 같이 신앙생활했던 교우들이라든지 또는 식구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 품의 자식이 항상 아니지 않습니까? 떠나고 나도 그런 역할을 전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마음의 앙금이나 또는 앙심은 남기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생활 가운데서 이렇게 생겨진 경제적이든지 뭐든지 간에 그런 빚이든지 또는 마음의 빚처럼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걸 해주고 갔어. 이게 내게 상처가 돼라고 하는 그런 빚이든지 율법. 이걸 말을 단어를 바꾸면은 법률입니다. 최소한 크리스천이라면은 율법이나 법률에 따라서 거기서 매겨지는 이거는 대차대조표를 놓았을 때에 빚진 거라고 남겨지는 그 빚은 내가 할수 있는 대로 남김없이 청산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뒷자리가 티나지 않게 최소한 덕은 주지 못할 망정, 덤이 되지 못할 망정은 부담이 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살다가 가십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회 관계입니다. 그 목적입니다. 목적. 법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뜬금없이 이렇게 경찰 차량이 제 뒤에 탁 붙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도로 사인판을 보고 속도를 보고 일단 그거부터 챙겨서 갑니다. 그러면서 내가 내 차가 내 운전이 법을 어긴 것은 없는지 빨리 스캔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의 중심사가 어디로 갑니까? 내가 법을 준수하는지로 가니까 관심의 중심사가 결과적으로는요, 나한테 갑니다. 나한테. 법을 내가 잘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런데요,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그렇게 배려할 이웃도 또는 신경 쓰이는 낯선 사람도 없는 무인도에 거기서 혼자 뚝 떨어져 산다 그러면은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그냥 홀라당 벗고 살든지, 내가 뭐 욕을 하고 살든지, 내가 언제 일어나든지, 내가 뭘 하든지, 거기에서 지켜야 될 법칙이 있다 그러면은 생존을 위한 자연의 법칙? 그것만 있지, 나머지 것은 그것은 해칠 사람도 없고, 해꾸질 사람도 없고,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법을 지키지만,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법이 주어졌다는 것 전제 자체가, 이 사회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한 배려. 그게 법이 존재하는 이유고, 법의 큰 그림, 사회입니다. 이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웃과 함께 살기 위해서 율법 또는 반대로 법률이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자꾸 번갈아 쓰는 이유는 율법이라고 하면은 너무 종교적인 영역만 생각을 하셔서 바꾸면은 법률이라 이렇게 생각이 들으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웃과 함께 사는 길로 주신 것이 그 율법이라는 것, 그 법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나는 법대로만 지킨다라는 이것만 기준으로 살 때에는요, 분명히 법에는 맞는데 준법의 이름으로 아주 기괴하고도 잔인한 행사들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의도와는 전혀 이렇게 반대되는 이상한 결과들이 생겨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두 번째는 법에 대해 법은 주님이 주신 하나님 주신 목적이 있다. 세 번째입니다. 법에 주시는 것은 법이 주어졌을 때에는요 소속입니다. 나라마다 단체마다 하게 되면은 법이 있습니다. 여기 교회 지하실에 가보시면요, 알코올 중독자 모임들이 이 교회에서 제일 많이 모이는 모임이 그 모임입니다. 공휴일이 되면 될수록 주일날 저녁도 오시면요, 파킹랏이 꽉꽉 찹니다. 그러니까 중독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나의 절대자로 섬기고 예배를 한 것이 중독입니다. 그래서 addiction이라는 말이 그 말이 DICT라는 말이 말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dictator 하면은 독재자, 그리고 addiction에 AD만 붙이면은 누구에게 말한다. 그래서 addiction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내가 예배하고 거기에다가 나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와 모든 것을 두면은 그게 중독이 됩니다. 그러니까요. 중독자를 함부로 도덕적으로 못났다고 나는 그것도 못해라고 하시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거기에 예배 드리고 있는 인생의 목적을 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사람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사랑에 중독이 되어서 이 사람 저 사람 혼자 있지를 못하고 계속 가는 사람 관계 중독도 있고요. 일 중독도 있고요. 교회 중독도 있고요. 별하별 중독이 다 있어요. 그러니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아, 이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금 와서요. 세 번째, 소속입니다. 세 번째 법을 주신 것은 소속입니다. 오늘 읽은 십계명은 이스라엘이 이집트 제국의 노예로 살 때에 그때에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서요, 힘의 경쟁을 통해서 적자 생존하고요, 양육강식만이 통하는 그 세상에서 무조건 경쟁해서 이겨서 살아남아도 뭡니까?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경쟁에서 진 노예, 경쟁에서 이긴 노예. 결과는 바뀐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가 없이 살아가던 생애들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과가 무엇인지,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이런 세상에 속해 사는 노예들에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게 레위기 19장 18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애굽 땅에 있을 때 주신 것이 아니고요. 애굽 땅에서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제사장 나라로 살아가라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오늘 읽은 그 십계명에 있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주신 이유를요, 19장에 밝혀 주십니다. 광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에서 호렙산에서 밝혀 주는데, 19장 5절과 6절에 이렇게 밝힙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다.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요, 나의 택한 백성이요, 그리고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나라를 특성 지우는 법이 있듯이요, 십계명은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지침입니다. 그러면 불교에는 없느냐? 불교에도 이런 말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은 풀을 먹어도요, 소가 먹으면 소가 되고 사람이 먹으면 사람의 살이 됩니다. 내가 무슨 행동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소속되어서 어디로 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십계명에 이렇게 주신 것은 세상의 술수에 속아서, 지금 세상에 속아서 살아가던 습관들이 꽉 남아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줄도 모르고요, 서로 억압하고 착취하고 살생하고 헐뜯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해하고 살던 노예들을 주님께서는 모으셔서 아버지 대신 하나님이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다내 새끼고 내 자식들이야, 내게 선택받은 한 식구다라고 하신 선언문이 그게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제1계명, 2계명이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앞에 있는 선언문,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거 머리 끊어놓고 나서요, 나머지를 가지고 1계명, 2계명 하면은 그것 가지고 얼마나 폭력적이고 잔인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수치감에 사로잡힌 일이 얼마나 많은지를 모릅니다. 더 이상 주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주신 것은 더 이상 남남으로 살지 말고 한 식구로 살아라. 식구로서 사는 길을 알려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식구끼리요, 설거지도 하고요, 빨래도 하고요, 청소하고 집안이 거들었다고? 어인 되는 것 아닙니다. 또 식구 아닌 사람이요, 집안일 좀 거들어서 도와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동적으로 식구 되는 것도 아닙니다. 원래 식구는 식구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십계명을 지켰다고요? 어인 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 두 번째에 법에는 목적이 있다. 내가 십계명 지켰어. 넌 이거 안 지켰지? 내가 지키는 얄팍한 거 가지고 겉의 행동 가지고 얼마나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잘라버리는 그런 일들을 거침없이 하는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내가 의롭게 했다는 거. 그 중에 몇 개를 내 입맛에 맞는 거, 이 순간에 지켰다는 거. 기괴한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 십계명 지켰다고 갑자기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이 하나님 백성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십계명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식구로서 살갑게 이웃으로 백성답게 살게 해주는 기초고 기본이고 길입니다. 네 번째가 금지입니다. 법은 한 소속으로 살겠다는 선언이지만 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한 소속으로 한 식구로 살아갈 기가 안 돼. 틀은 돼 있지만은 그런 말 있잖아요. 차라리 식구가 아니고 남이면 좋겠어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해주시는 말씀은 십계명에서 금지하는 율법이 금지하는 해를 입히는 사람과 이웃이 안 되기 때문에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열거한 십계명은 그중에서 육계명, 칠계명, 팔계명, 십계명으로 가는데요. 금지적인 명령입니다.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 말씀은 설사 남이라도 최소한 네가 아는 대로서는 의도성이나 고의성을 가지고 해를 끼치고 살지는 말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런 해를 그들의 생애에 주는 존재가 되었다면 설사 그게 식구고 친족이라도 너와는 거리가 생기고 살갑게 마음을 나누고픈 이웃은 되지 못한다. 최소한 사랑의 가능성이라도 가지려거든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율법에 따른 채무를 지지 않으려거든 해를 준 대상과는 신속하게 용서를 구하고 회개와 보상의 노력을 함이 지혜입니다. 사랑은요, 이웃에게 주는 것이고요. 그 말은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주는 거지, 멀리 있는, 선교지에 멀리 있고요. 먼 나라에 있는 그 사람에게 사랑을 어떻게 표시해 주겠어요? 내 옆에 와 닿는 거지요. 그리고, 이웃은요, 내가 사랑을 줌으로 통해 가지고 이웃으로 다가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사랑을 말하기 전에 이웃으로 와야 되는데 이웃이 되려 그러면은 자꾸만 구박 주고 갑질하고 억압 주고 해꾸지 하는데 거기에서는 이웃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을 논하기 전에 이웃부터 돼야 되는데 해를 주고 거기에 대해서 앙금과 앙심이 남아있고서는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훈에서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에서 아주 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각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십계명을 말하는 겁니다. 구약성경. 살인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사람은 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한 것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성내는 사람은 누구나 심판을 받는다. 자기 형제나 자매에게 얼간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의회에 불려갈 것이요. 이렇게 배심원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또 바보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옥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하나님이 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네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이 퍼스널하게 모독으로 생각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 드리는 것보다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너를 고소하는 사람과 함께 법정으로 갈 때에는 도중에 얼른 그와 화해하도록 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고소하는 사람이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재판관은 형무소 관리에게 넘겨주어서 그가 너를 감옥에 집어넣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거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웃으로 돼 있는 이 기회에 이것을 해결하지를 못하면은 맨 마지막에 인생의 끝에 가서 하나님의 법정 앞에 가가지고 돼야 되는 거니까 그때 가서 할 것을 지금이라는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때에 그것을 해결하도록 하여라. 최소한 네 양심과 너의 거기에 너의 삶에 걸리는 것이 없도록 그것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우정입니다. 왜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 예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가 있습니다. 네가 이 밤이 지나면은 네가 별로 관리 잘 못했으니까 You are fired. 이렇게 너는 해고야. 정리하고 이 밤 지나면은 가. 그 밤 사이에 그 청지기가 사람들을 불러와서 자기가 권한 있는 동안에 남에게 빚을 막 탕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그거는 업무상 횡령죄가 되고 되는데 그런데 그 주인이 네 참 그래도 네 살 길을 하려고 그렇게 했구나. 그 말은 주인이 이 사람을 아끼는데 기회를 주고 주더라도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너는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네 살 길을 챙긴 게 군뱅이 기는 재주라고 그래도 좋다. 이런 지위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요 아버지라면 부모라면 남의 눈 때문에 할 수 없이 보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차마 말은 못해도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하면은 그래도 저기 살아볼 거라고 그 정도는 하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맨 마지막에 청지기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어라. 그래서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맞아들이게 하여라.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러니까 재물이라고 성경에서 말할 때는요, 포인트는 또 이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돈으로 환산이 됩니다. 서비스도 돈으로 살 수 있고요. 힘도 돈으로 살 수 있고요. 정말로 돈으로 못 사는 게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맞는 것 같아요. 사랑도 돈이 있어야 된다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 빼놓고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은 거의 돈에 관한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이해가 되니까요. 아니면 너무 추상적인 이야기니까요. 그런데 불의한 재물이라는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외모가 되든지, 내 신분이 되든지, 힘이 되든지, 모든 것을 다 망라한 말씀입니다. 그런 것이 없어질 때에 종국적으로 내게 남을 것은 무엇인가? 사람이 남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만들어질 때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생기고 난 다음부터는 영원 불멸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남을 사람에게 영원한 가치로 내게 역사할 것은 그 사람과의 우정입니다. Friendship, fellowship. 그게 교회에서 친교, 말한 친교가 우정입니다. 우정. 그 사람과 이웃부터 되어야 친구가 되는 우정도 가능한 법입니다. 이웃이 되어지는데 걸림돌이 되는 그 사람과 내 사이에 나중에 그 사람이 몰라서 오해인 것이 될지는 몰라도 그 나라 가서 이해가 되면 풀어지게 될지 몰라도 최소한 내 양심의 내 쪽에서 내가 해가 되는 것들은 그것들은 제가 하여 가야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시 한번 결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여, 주께서 저희들이 무엇이 간데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우리를 향해서 당신을 쏟아부으시고 이제부터는 너희를 제자라 부르지 않겠고 나의 친구다라고 불러주시고 또 지금도 주님께서 이런저런 살 길을 주셨지만 아직도 노예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저 허겁거리며 노예처럼 사는 데만 익숙했던 저희들에게 옆에 다가온 분들을 사랑하지는 못할 망정, 최소한 회방이나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저 힘이 있는 대로 걸림돌을 제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기회, 사람이라는 기회를 사랑의 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힘과 능으로서는 되지가 않습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바꾸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변화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새 찬송가 311장 통일 185장입니다.
성구하려 내 몸을 잃어
말마 모았다느냐 내 몸 우리 생의 것만 너무 왔다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영혼을 구하려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해 것만 너무 왔다느냐 내 죄를 대속해 것만 너무 왔다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좋았다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와주느냐 이것이 귀중한 것만 너무 와주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 친교, 우정으로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고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보내시는 놀라우신 역사가 이제 이 사명을 붙잡고 이 사명자로 매 순간 숨쉬는 순간마다 이웃과 형제에게 최소한 해는 끼치지 않는 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사랑과 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보물로 세워질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생애 위에 이 뉴호프 교회 위에 오늘 하루 왼종일 이번 주간 내내 그들의 남은 평생 몽토로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